2026년 4월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무려 1조 원 규모의 단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났었잖아요. 시장이 아주 들썩였죠.
네, 엄청난 이슈였죠.
근데 보통 우주항공 기업이 조 단위 계약을 했다고 하면 뭐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최첨단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거대한 방위산업체를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X가 선택한 파트너가 놀랍게도 한국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조용한 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그 흔히 우리가 전통 굴뚝산업이라고 부르는 화학기업이었습니다.
아, 정말 반전이었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파헤쳐 볼 대상이 바로 이 기업, OCI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요, 2026년 5월 2일에 발행된 노영우 컨설턴트의 OCI 광양공장 생산관리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깊이 있는 자료네요.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지루한 공장 매뉴얼을 읽어드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딱두 동강이 나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 위에 무거운 전기차랑 저기 보이지 않는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볼 거거든요.
네,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들이 어떻게 그 24시간 불타오르는 광양의 용광로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기막힌 인과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혹시 OCI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산업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싶은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요. 사실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맨날 뭐 미중 패권 경쟁이나 AI 슈퍼사이클 같이 되게 거창한 단어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이 광양공장의 실무 보고서는 그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실제 공장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 화학물질의 배합 비율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꾸고, 또 현장 엔지니어들의 밤잠을 어떻게 설치게 만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보제인 거죠.
아, 거시경제가 미시적인 현장에 꽂히는 걸 보여주는군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 OCI가 현 시점에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물리적 실체부터 알아야 할것 같아요.
네, 기본부터 잡고 가야죠.
보고서 1장을 보니까 이 회사 비즈니스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더라고요. 바로 카본 블랙이랑 폴리실리콘입니다. 먼저 이름은 좀 익숙한데 정작 뭔지는 잘 모르는 카본 블랙부터 뜯어보죠. 이게 정확히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인가요? 그리고 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거죠?
그 카본 블랙은 되게 쉽게 말하면요. 석유나 석판을 정제하고 남은 무거운 찌꺼기 있잖아요.
네, 부산물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 부산물을 섭씨 1000도가 넘는 극한의 온도에서 불완전 연소시켜서 얻어내는 아주 미세한 탄소 분말입니다. 주로 타이어 고무에 섞어서 타이어를 엄청 검고 질기고 튼튼하게 만드는 보강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 타이어가 까만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지금 이 카본 블랙 시장이 완전히 분절돼서 약간 삼중 속도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중 속도요?
네. 일반 내연기관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냥 표준 카본 블랙은 연평균 4에서 5% 정도 성장하는 약간 정체된 시장입니다. 성숙 시장이죠.
뭐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특수한 성능을 내는 스페셜티 카본 블랙은 8에서 10%로 무려 두 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폐플라스틱 같은 걸 열분해해서 만드는 재생 카본 블랙, 이걸 RCB라고 하는데 이건 연평균 17에서 36%라는 진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36%요? 엄청나네요. 근데 그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보니까 전기차 트렌드가 아주 강력한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죠.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그 전기차 타이어를 약간 지우개에 대입해 봤거든요. 전기차는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 팩이 깔려 있어서 내연기관차보다 수백 킬로그램이 더 무겁잖아요.
네, 엄청난 무게죠.
게다가 전기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셀 밟자마자 모터에서 최대 토크가 확 터져나오거든요. 멈춰있던 엄청 무거운 쇳덩어리가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제로백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받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것 같더라고요. 마치 납덩어리를 얹은 되게 거친 지우개로 사포일을 막 퍽퍽 문지르는 격이랄까요?
와, 지우개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전기차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마모 속도가 무려 30%나 더 빠릅니다.
30%나 더 빨다는군요.
네, 그래서 타이어 제조사들이 이 마모를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필사적으로 고강도, 고내 구성, 고무 배합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일반 등급이 아니라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된 프리미엄 카본 블랙을 대량으로 요구하게 된 거죠.
아, 자동차 굴러가는 방식이 바뀌니까 그 원천 소재의 화학 구조까지 같이 진화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의 연쇄작용입니다.
근데 카본 블랙의 변신이 그냥 튼튼한 타이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보고서의 진짜 묘미더라고요. 사실 저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랑 카본 블랙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좀 의아했거든요.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할 수 있죠.
네. 근데 전도성 카본 블랙이라는 아주 특수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기를 엄청나게 끌어와야 해서 초고압 직류 송전, 그러니까 HVDC 케이블망이 막갈리고 있잖아요.
네,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케이블에 카본 블랙이 들어간다는 건데, 솔직히 구리선에 전기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 검은 가루가 전력망 케이블에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게요. HVDC 케이블은 수십만 볼트의 정말 어마어마한 전압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보통 구리 도체 주변을 절연체로 꽁꽁 감싸게 되는데 전압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도체랑 절연체 사이 경계면에서 전기장이 불균일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기장이 불균일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절연체가 파괴될 위험이 아주 커지는 거죠. 펑 하고 터지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아, 너무 전압이 세서 견디지를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도체랑 절연체 사이에 얇대 반도 전층이라는 걸 씌워줍니다. 전기장을 고르게 확 분산시켜주는 역할이죠. 바로 이 반도 전층을 만들 때 전기를 미세하게 통하게 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전도성 카본 블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확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기적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소재죠.
와, 타이어를 질리게 만들던 탄소 가루가 이제는 글로벌 AI 인프라의 신경망을 보호하고 있다니. 이게 진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지정학적인 이슈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U를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타이어나 소재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막 개시하고 통상 압박을 엄청 가하고 있거든요.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팩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OCI는 아예 2025년 1월에요. 중국 짜오장에 있던 카본 블랙 합작 법인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렸습니다.
아, 아예 공장을 정리해버렸군요.
네, 그 피 터지는 범용 제품 출혈 경쟁에서 그냥 빠져나오겠다는 거죠. 대신 전기차랑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시장으로만 포지셔닝을 완전히 옮기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범용 시장을 버리고 스페셜티로 간다. 진짜 과감하네요. 근데 이 전략적 포지셔닝의 변화가 OCI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서 아주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기술을 넘어서 지정학이라는 무자비한 변수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던데요.
네, 폴리실리콘 시장은 지정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중국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공급량의 막 93.5%를 장악하면서 가격이 킬로그램당 4.5달러 밑으로 완전히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집혔더라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이 이 시장의 룰을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처럼 단일 시장이 아니라 진영별 시장으로 쪼개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폴리실리콘입니다. 그 핵심 트리거가 된 게 바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즉 UFLPA라는 법안이었죠.
아, 그 법안 이야기가 보고서에도 비중 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법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증명 책임의 전환에 있습니다.
증명 책임이요?
네, 예전에는 미국 세관에서 수입을 막으려면 야, 너희 이 제품 강제노동으로 만든 거지? 우리가 증거 다 찾았어. 하고 세관이 증명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규제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 법이 발효된 후로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출하는 기업이 스스로 우리 제품은 원산지부터 끝까지 강제노동이랑 1%도 무관합니다. 라는 건 추적해서 완벽하게 입증해내지 못하면 무조건 수입이 차단돼 버립니다.
와, 잠깐만요. 입증 책임이 아예 뒤집힌 거네요? 그럼 만약에 중국 신장 지역을 거친 폴리실리콘이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네. 최종 제품 품질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아도 서방 시장에는 아예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건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소재 자체에 법적인 독성이 생겨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장이 완전히 두 개의 평행우주로 갈라져 버렸어요. 중국산 그리고 비중국산으로요.
시장이 아예 반토막 났군요.
네, 그래서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막 5에서 6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을 때요. OCI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 테라서스가 생산하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은 무려 18.1달러라는 압도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8.1달러요? 가격 차이가 3배가 넘네요.
그렇죠. 이 지정학적 규제가 비중국 생산 능력 그 자체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건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죠.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지정학적 단절이 만들어낸 최고의 나비효과가 바로 우리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스페이스X와의 1조 원대 공급계약 추진 소식이잖아요.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솔직히 저는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대목에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폴리실리콘은 보통 우리 길가다 보이는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용도죠.
근데 막 로켓을 쏘아 올리는 스페이스X가 갑자기 폴리실리콘을 왜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한국 기업한테서 확보하려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마 우주선 동체에 바르는 건 아닐 거고요.
동체에 바르는 건 아니고요. 스페이스X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바로 지구 저궤도를 수만 개의 위성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스타링크입니다.
아, 스타링크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네. 근데 이 수만 개의 위성들이 깜깜한 우주 공간에서 계속 전력을 얻으면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고효율의 우주용 태양광 전지판이 필수적입니다.
아하, 위성에 달린 그 날개 같은 태양광 패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주 환경은 우리 지구 표면보다 방사선도 훨씬 강하고 온도 변화도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한의 순도를 자랑하는 초고품질의 폴리실리콘이 대량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로켓 추진체가 아니라 우주 궤도에 띄우는 그 수많은 위성들의 전력 공급원을 만들려고 원재료가 필요한 거였군요.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랑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안보 인프라 기업입니다.
군사정보도 다루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공급망에 중국선이나 뭔가 안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소재가 들어간다는 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요새 글로벌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재를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까지 아주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지네요.
네, 여기서 바로 OCI 말레이시아 공장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이 말레이시아 공장은 무려 수력발전을 이용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요.
수력발전이요? 전기를 물로 만든다는 거죠?
네, 아리백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클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극도로 적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비중국 밸류체인이고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드는데요. 비중국 클린 공급망이라는 포지셔닝이 지금 당장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나중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갑자기 개선되거나 규제가 싹 완화되면 이 비싼 프리미엄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 관점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걱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에 대규모로 공장을 증설하고 우주항공산업에 뛰어드는 게 그냥 지금 잠깐 열린 지정학적 틈새를 노린 되게 위태로운 도박은 아닌가 싶거든요.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만약 OCI가 단순히 우리는 중국산이 아닙니다 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의존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죠. 정책이 바뀌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정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은요. 그들이 수력 발전 기반의 저탄소 공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을 동시에 구축해놨다는 데 있습니다.
아, 지정학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기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스페이스X나 애플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넷제로, 즉 탈탄소 요구사항은 절대 후퇴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갈수록 깐깐해지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환경 규제는 계속 심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중국이라는 단기적인 지정학적 해자랑 초저탄소라는 장기적인 환경적 해자를 아주 이중으로 깊게 파놓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프리미엄을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과감한 베팅 이면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 5만 6,600톤이라는 대규모 증설까지 아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전략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미디어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그 우주선, 스페이스X, 스타링크, 폴리실리콘 쪽에만 쏟아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주라는 키워드가 워낙 매력적이니까요.
네, 그런데 노영우 컨설턴트의 2026년 보고서가 가리키는 이 OCI 그룹의 진짜 심장부는 놀랍게도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죠. 폴리실리콘이 OCI의 아주 화려한 미래를 상징한다면, 정작 2026년 현재 이 회사의 금고를 아주 조용하고 묵묵하게 현금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는 진정한 캐시카우는 바로 아까 우리가 타이어 지우개 비유로 살펴봤던 카본 블랙, 즉 광양 공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OCI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1.4%나 급증해서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이 중에서 폴리실리콘이 포함된 베이지 케미칼 부문의 영업이익은 14억 원에 불과했어요.
14억 원이요? 별로 안 크네요. 반면에 광양 공장에 속해 있는 카본 케미칼 부문에서 무려 317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와, 317억이요. 그럼 다른 부문에서 난 적자까지 광양 공장이 혼자서 다 메우고 그룹 전체 실적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광양 공장이 연산 10만 톤 규모인데 이게 OCI 국내 카본 블랙 생산량의 약 37%를 책임지고 있는 진짜 알짜배기 핵심 기지인 거죠.
도대체 광양 공장에 무슨 특별한 마법이라도 걸려 있길래 이런 압도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건가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막 듀얼 피드스톡, 그러니까 이중 원료 공급 시스템이라는 되게 전문적인 기술 용어로 설명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결국 광양 공장의 지리적 위치가 포스코 광양 제철소랑 문자 그대로 담벼락을 맞대고 있다는 게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네, 입지가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철을 만들 때 뿜어져 나오는 부산물인 그 콜타르를 아예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공급받아서 원료로 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카본블랙 공장들은 석유계 오일 같은 걸 원료로 사서 씁니다. 하지만 광양 공장은 바로 옆 포스코에서 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하는 제철 부산물 콜타르를 파이프라인으로 쫙 직수급 받아요. 그래서 석유계 오일이랑 콜타르를 상황에 맞게 섞어서 쓸수 있는 듀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원료를 입맛대로 골라 쓸수 있군요.
네, 유가가 막 요동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트럭이나 배에 실어서 나를 필요가 없이 그냥 파이프 밸브만 열면 원료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물류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제철소 옆에 파이프 하나 꽂아서 부산물 받아 쓰는 게 그렇게 엄청난 원가 절감의 마법 치트키라면 경쟁 화학 기업들은 왜 바보같이 다들 제철소 옆에 공장을 안 짓는 겁니까? 뻔히 보이는 수익 모델인데 그냥 돈 있는 회사는 다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하, 누구나 탐내는 모델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후발주자가 따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숨겨진 장벽 같은 게 있나요?
첫째로는 인프라의 알박기, 즉 역사적인 입지 선점 효과 때문이에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수천억을 들여서 거대한 설비랑 파이프망을 다 깔아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후발주자가 그 옆에 비싼 땅을 매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배관망을 뚫고 공장을 새로 짓는다?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아,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커서 뽕을 뽑을 수가 없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기술적 장벽입니다. 콜타르가 싸고 좋긴 한데 이게 석유계 오일보다 불순물도 훨씬 많고 성분이 되게 까다로워서 고도의 정제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OCI가 이 콜타르 정제 능력에 있어서는 무려 세계 3위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꽉 쥐고 있거든요.
와, 세계 3위요?
그러니까 입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정제 기술이라는 실력이 결합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해자인 셈이죠.
단순히 자리 잘 잡은 지리적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프라 투자랑 정제 기술이 결합된 결과였군요. 자, 이렇게 전략적이고 재무적인 큰 그림은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깔끔한 회의실의 차트에서 벗어나서요. 안전모를 쓰고 매일 땀 흘리는 광양공장 바닥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현장 이야기가 또 예술이죠.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다 견뎌내면서 이 엄청나게 무거운 설비를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굴려야 하는 화공 엔지니어들, 즉 현장의 생산관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도전에 매일 직면하게 됩니까?
이 거대한 용광로는요. 한번 불을 딱 붙이고 나면 24시간 1년 내내 절대 불을 꺼서는 안 되는 연속 운전 설비입니다.
아, 공장을 아예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그럼 불을 끌 수 없으면 우리가 아까 1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생산 품목의 변화들 있잖아요.
네, 스페셜티로 넘어가는 거요?
네,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용 범용 카본 블랙을 막 만들다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용 전도성 카본 블랙으로 생산 그레이드를 바꿔야 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잠깐 세우고 설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어려움인데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펄펄 끓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가마솥에 국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펄펄 끓는 가마솥이요?
손님들한테 국물을 계속 쉼없이 퍼주면서 불을 끄지도 않고 솥을 비우지도 않은 채로 맑은 소고기 무국을 아주 매운 육개장으로 서서히 하지만 완벽하게 맛을 바꿔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와, 끓는 솥의 맛을 영업 중에 실시간으로 바꾼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난이도네요.
그렇죠.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콜타르와 오일의 배합 비율, 뿜어넣는 공기량, 연소 온도, 그리고 반응을 딱 멈추게 하는 냉각수 투입 시점 같은 걸 실시간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진짜 초정밀 작업이겠네요.
네, 이 과정에서 타이밍이 진짜 1초만 어긋나거나 온도가 단 몇 도만 틀어져도 규격에 안 맞는 불량품, 즉 현장 용어로 오프스펙이라고 하는 가루가 순식간에 수십 톤씩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다 버려야 하는 거죠.
와, 리스크가 엄청나네요. 게다가 그 파이프라인으로 콸콸 넘어오는 포스코의 콜타르 품질이 매일 똑같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제철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산물 성분도 조금씩 계속 달라질 텐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공정관리, 즉 SPC라는 기법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통계적 공정관리요?
네. 최종 생산된 그 검은 가루를 일일이 분석실에 보내서 이거 불량인가요? 확인하면 이미 늦거든요. 검사하는 그 시간 동안 수천 킬로그램의 불량품이 계속 생산되어 버리니까요.
아, 확인하고 고치면 이미 늦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용광로 내부의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압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통계 모델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 이 흐름대로라면 1시간 뒤에 규격 미달 제품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는 걸 사전에 예측해내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계 조작값을 선제적으로 확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아, 데이터를 활용해서 불량을 미리 예언하고 막아내는 거군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엔지니어분들이 품질 하나만 신경 쓸 수도 없잖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설비 종합 효율, 즉 OOE를 극대화해서 생산량도 최대한 뽑아내야 하고 동시에 무제의 지표인 LTIFR도 유지하면서 폭발 같은 안전사고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지켜야 할 목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한계치까지 막 밀어붙여서 원가는 절감하면서도 동시에 사람 다치는 사고나 폭발은 절대 나지 않게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 진짜 이론이랑 실전은 완전히 다른 뼈아픈 세계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나 기업 분석가분들이 쉽게 착각하는 대목입니다. OCI의 회사 핵심 가치 중에 도전이랑 변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 홈페이지 가면 다 적혀있는 그런 멋진 말들이요.
네, 자기소개서 쓸 때는 되게 멋있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요. 이 광양 현장에서는 그 단어들이 매우 잔인하고 치열한 엔지니어링의 언어입니다.
현장의 언어로는 뜻이 다른가요?
여기서 변화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변덕스러운 원료 성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피말리는 작업을 뜻하고요. 도전이라는 건 그 천도가 넘는 화염 속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무조건 보장하는 동시에 수율을 단 1%라도 더 끌어올려서 수십억 원의 원가를 절감해내는 그 집요한 수학적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 와닿네요. 서방 국가들의 통상 압박, 스페이스X의 막 화성 이주 프로젝트, 도로 위에 전기차에 무거운 배터리가 던지는 그 과제들, 이 모든 거대한 글로벌 메가트렌드들이 결국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새벽 3시 광양공장 통제실에서 용광로 공기 밸브를 0.1도 조절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손끝으로 귀결되는 거였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진짜 거시 경제 거대한 폭풍우를 가장 미시적인 현장의 땀방울로 버텨내고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거시와 미시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이 바로 그거죠. 이중 원료 공급망의 지리적 이점을 극한으로 쥐어짜내서 현재의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그 든든한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우주항공, AI 데이터 센터라는 첨단 미래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는 이원화 전략.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이 전통화 기업이 보여주는 생존과 진화의 마스터클래스인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깊고 방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업을 분류할 때 아, 저기는 전통적인 굴뚝 제조업이야. 여기는 최첨단 테크 산업이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구분 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보통 낡은 산업, 새로운 산업 이렇게 나누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광양공장의 심층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요. 그 낡은 이미지의 굴뚝화학 공장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감싸고 있고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최첨단 위성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앞으로 10년 뒤에 굴뚝과 우주선의 경계라는 것이 존재하긴 할까요?
글쎄요. 그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죠.
네, 어쩌면 미래의 공학도들은 유체역학이나 화학 반응식만 외우는 걸 넘어서 미국 의회의 통상 법안 뉴스부터 일론 머스크의 궤도역학까지 모두 이해해야만 비로소 공장의 용광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끝없이 융합하고 팽창하는 이 산업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맥락을 읽어내고 어떤 위치를 선점하실 것인지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5월 광양화학공장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